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Yeon,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상이 오늘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북한군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통화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선 배치 등의 군사협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병력 파병과 무기 지원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난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러북협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임박해 있다면서 2년 넘게 이어지는 전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는 만큼 러북 위협에 대응해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 등은 오늘 보도에서 최 외무상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으며 내일 모스크바로 이동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외무상이 이번 방러간 누구를 만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외무상의 이번 방러는 어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 배치 사실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등에 의해 확인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국가정보원은 이날 한국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고위 장성을 포함한 일부 병력들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러북 간 의사소통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러시아어 군사용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군이 밤사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도시에 공격을 가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호르 테레호우 하르키우 시장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한 성명에서 이날 자정 이후 오스노비안스키 지역에 가해진 러시아군 폭격으로 이 같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비탈리 클리치코 크이우 시장도 수도 크이우에서 파괴된 러시아군 드론 파편이 낙하하면서 4명이 부상하고 주택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장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러시아 언론을 인용한 보도에서 20에서 27일 사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만 196제곱킬로미터가량을 점령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올해 러시아군의 주간 진격 속도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돈바스의 80%가량을 점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어제 자국 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 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스라엘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활동에 연루된 해당 기관 직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수장 필립 라자리니 집행위원장은 최근 이스라엘에 의해 제거된 하마스 고위관리가 직원이었다고 인정했으며 유엔 부대변인도 8월 브리핑에서 직원 9명이 하마스 기습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관련법 시행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라자리니 집행위원장도 이번 표결이 유엔 헌장에 반하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1년 넘게 진행 중인 가자지구에서의 전쟁과 요르단강 서안지구 등지에서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도적 물자 반입 등에 있어서 이스라엘 정부와의 조정을 거쳐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28일 이란에 추가 공격을 감행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 대사의 이 같은 경고는 앞서 이란이 지난 1일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제거의 대응으로 이스라엘 곳곳에 탄도미사일 약 200발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가한 데 이어 이스라엘이 26일 이란에 보복 공습을 단행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최근 작전에 연루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공습은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는 이란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추가 공격을 억제하며 사태 악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현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군 만 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된다면 전쟁의 공동 교전국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중국 측에도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고위급 장성을 포함한 일부 병력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최저기온은 1도에서 12도, 최고기온은 영상 11도에서 2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고위급 장성을 포함한 일부 병력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러에 대해 고위급 채널을 통한 추가 파병 등 후속 협의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한국 국가정보원이 러시아 파병 북한군 동향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고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일부 병력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정보위 간사인 이성권 의원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병력 이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고위급 군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또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러시아 군사용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어려워한다는 후문이 있는 상태라 소통 문제 해결이 불투명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10월 23일에서 24일 모스크바와 평양을 왕복한 러시아 정부의 특별기에는 북한군 파병에 관여하는 러시아 안보 핵심 관계자가 탑승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 반발에 직면한 파병 문제와 관련한 이견 조율 목적으로 보이며 이후 양측이 공히 사실상 파병을 시인한 것도 이런 방문 이후의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보고가 없었습니까?
국정원은 최 외무상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후속 조치 등을 러시아와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찾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권 의원입니다.
북한의 외무상 최선희도 어제 10월 28일 러시아를 방문을 했으며 국정원은 고위급 채널을 통한 추가 파병 그리고 반대급부 등 후속 협의를 했던 것으로 보고 그 내용 파악에 최우선의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최 외무상과 일행이 러시아 연방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28일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30일 모스크바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외무상의 방러는 한국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연합을 방문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날 이루어졌습니다. 최 외무상은 카운터파티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상과 만나 국제사회 파병 반대 여론과 공동 대응 강화 기조에 대한 맞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최 외무상이 러시아 측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파병부대 전투현장 투입이 이루어질 경우 김 위원장의 방문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파병 이후 북한 내부의 동향도 궁금한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국정원은 북한 정권이 파병 사실에 대해 주민들에게 입단속을 하고 파병군인 가족들에겐 훈련을 하러 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 소식이 북한 내부에 퍼지며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강제 차출이 걱정된다는 주민들의 동요가 감지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민간 연구 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 파병은 국제사회와 북한 내부의 비난과 저항을 부를 일종의 모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것만이 자기의 살 길이다.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그런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많은 위험과 모험 요소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을 보면 푸틴도 절박하지만 김정은도 절박한 심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원은 또 김 위원장 일가 동향 관련 보고에서 올해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작년에 비해서 현재까지 110회, 약 60% 이상 증가한 가운데 김정은에 대한 암살 등을 의식해서 통신 재밍 차량 운용,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추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계자 수업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둘째 딸 김주혜에 대해선 노출되는 빈도를 조절해가면서 당 행사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김여정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의 보좌를 받는 등의 활동이 그 지위가 일부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북한군 파병을 놓고 지금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하는 그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통화해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홍정원 국정원 1차장은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당초 12월 초 정도까지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정부에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 정보 공개가 된 이후 러시아와 북한의 템포가 좀 빨라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홍 차장은 특히 12,000명이 이동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아마 자기들의 의도나 움직임이 공개되니 좀 서두르고 조급해하는 부분에서의 동향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한국 정보당국이 적극적으로 북한 파병부대 동향 등을 국제사회에 공개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자체를 대북 압박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호재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는 국제적 여론 뭐 이런 걸 모을 수 있는 호재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정보기관을 공개적으로 동원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국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도 들리더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홍 차장을 단장으로 국방부와 외교부가 함께 구성한 한국 정부 대표단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사무국을 방문하고 이후 대표단장을 비롯한 일부 인원은 우크라이나로 이동합니다. 서울에서 급파한 대북 정보, 심리전 전문 정예 요원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현지에서 대표단과 합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모니터링단은 북한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의 전력, 전술, 교리를 탐색하고 연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포로로 붙잡히거나 탈영한 북한 군인을 우크라이나군과 합동으로 신문하거나 통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정감사에서 만일 파병된 북한 군인이 포로로 잡혀 망명을 요청했을 때 헌법상 우리나라 영토에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제법과 국내법상 당연히 받아줘야 하는 사항이라고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군 만 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된다면 전쟁의 공동 교전국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훈련을 위해 러시아 동부 지역에 약 1만 명의 병력을 파견했으며 향후 수주간 우크라이나 접경지의 러시아 병력을 증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가까이로 이동했다면서 러시아가 이 병력을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인 쿠르스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에 투입하거나 전투 지원 병력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DPRK has sent around 10,000 soldiers in total to train in eastern Russia that will probably augment.
싱 부대변인은 이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말했듯이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된다면 이는 러시아가 전장에서 엄청난 사상자를 낸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의 절박함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또 푸틴 대통령이 사람들 생각보다 더 큰 공격에 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움직임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의 동맹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파트너 국가들과도 이런 극적인 움직임의 의미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 북한군에 대해 사용될 수 있는 미국 무기에 제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면서 만약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된다면 그들도 전쟁의 공동교전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주권 영토를 지키고 러시아에 저항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고려해야 할 일이라며 그들은 현재 50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손실을 내고 있는 전쟁에 군인을 파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지도부가 병력을 전투에 내보내려는 생각이지만 만약 그들이 전투에 참여한다면 그들은 자국의 주권 영토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인들과 싸우는 것이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무엇이든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are sending their soldiers into a war where we're seeing, you know, Russian casualties and losses, you know, upwards of 500,000.
앞서 미 정부는 북한군 파병 규모를 3,000명으로 추정했지만 이번엔 1만 명으로 상향했습니다. 다만 병력의 유형이나 장비 등에 대한 세부 정보는 없다고 싱 부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에 주둔하는 북한군과 관련해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국제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러시아와 북한의 주장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싱 부대변인은 이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러시아가 이웃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도 25일 사실상 파병을 시인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보도에 관해 만약 지금 국제 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가 앞으로 4년간 미국 대외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BOA는 이번 대선이 한반도와 영내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는 전문가 진단과 인터뷰 등 다양한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차기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전직 관리들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 방향을 군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차기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절대로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2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목표를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순간 여러 가지 심각한 파급 효과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a problem with abandoning denuclearization as a formal objective. It goes against the requirements.
특히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한다면 이는 북한이 모든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11개 유엔 결의의 요건에 위배되고 결의의 일부인 제재의 법적 권위도 약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핵확산 금지조약, NPT 등 미국의 비확산 정책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처럼 미 본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기체계에 대해서만 협상하고 일본과 한국을 겨냥하는 미사일은 그대로 둘 것이라는 동맹의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KI 소장도 BOA에 비핵화가 의미하는 것은 북한의 현 상태를 되돌리는 것이라며 그것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미국의 정책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Well, denuclearization, what that implies is a reversal of North Korea's current position, right? And that I think remains.
스나이더 소장은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서 비핵화를 위한 가능한 수단 중 하나로 군축을 활용하는 것과 선언과 항복, 포기 등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형태로 군축을 추구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과 군비 통제 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과 같고 이후 북한에게 미군 감축을 요구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핵화라는 큰 목표 속에서 차기 대통령이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난제인 만큼 구체적인 해법보다는 교착 상태에 빠진 현 상황을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새 행정부가 미한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전문가가 일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25일 BOA에 미국은 한국, 일본 정부와 지금보다도 더 가까워져야 한다며 워싱턴 선언을 넘어서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이란에도 미국이 한국, 일본 정부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be even closer to the ROK and to the government of Japan. We have to even be more closer. We have to.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대북 비핵화 목표 달성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미한일 3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추구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를 크게 높이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한 고립과 빈곤, 강력한 제재를 받고 지속적인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란 점을 3국이 이해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체제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핵무장 국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재고하게 될 것이라며 차기 미국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가용한 모든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클릭너 선임 연구원은 우리는 종종 외교와 압박이라는 이분법적인 선택이라는 잘못된 틀 안에서 논쟁이 전개되는 것을 봐왔다며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전략 속에서 이 두 가지에 더해 다른 국가적 수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와 정보 유입, 군사, 경제 등 모든 방편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here's unfortunately no magic solution to solving the many North Korean problems. We have tried a number of different approaches.
특히 외교와 관련해선 쉽지 않지만 계속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고 클릭너 선임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5년간 대화의 문이 닫혀 있는 만큼 현재로선 억지력이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다며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군사력을 증강하며 위협적인 수사를 계속할 때 미한일 3국은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새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특정 사건의 결과로 우선순위에 올려두는 관행을 탈피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북한을 일종의 비극이나 재앙의 결과가 아닌 방식으로 우선순위 목록의 맨 위에 올릴 수 있는지가 새 행정부의 기초적인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that actually at this particular stage, regardless of who wins the election, one of the basic challenges is how
북한이 나쁜 일을 저지를 때만 대통령의 관심을 받는 만큼 효과적이고 지속적이며 긍정적인 정책적 접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관리를 통해 한반도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28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한다면 공화당원을 포함한 강력하고 유능하며 원칙에 입각한 내각과 국가안보팀을 임명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책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국가안보팀이 훌륭한 권고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므로 미리부터 아태 지역을 포함한 특정 정책에 조급하지 말길 바란다고 차기 대통령에 대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위중한 사실에도 초점을 맞추며 이와 연계된 대북정책 접근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는 제안을 넘어선 무언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며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제재 완화와 미한일과의 관계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이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인식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대화하지 않을 때 북한은 더 많은 미사일과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면서 이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마저 돕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차기 대통령에겐 한반도에서 안정을 관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re in a new period in that Kim's behavior, his nuclear and missile buildup since the failed.
이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후 핵과 미사일을 증강한 김정은의 행동으로 볼 때 우리는 새로운 시기에 진입한 것이라며 북한이 통일 정책에 변화를 주고 군사력 강화에 나선 것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30년 동안 지속해온 외교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 것이라며 새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원하든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한국을 적국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제2의 연평도 포격전, 제2의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한반도에서의 안전관리에 주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가시화된 북러 군사협력 심화로 북한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행정부가 이 상황을 불편해하고 있는 중국을 이용해 해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러시아의 최첨단 군사기술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을 중대하고 위험한 전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일은 이 새로운 도전에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협력을 강화하고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미한일의 이 같은 조치가 중국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강화가 자국의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확신하는 순간 중국은 북러협력을 늦추거나 중단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도 중국은 러시아에게 북한에 대한 지렛대의 많은 부분을 빼앗기며 현재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Chinese are very unhappy with Russian influence because it's taken away a lot of Chinese leverage.
다만 문제는 중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회복할 만큼의 불만이 있느냐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불만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새 행정부가 북한을 다룰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단기 우선순위 중 하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공급 관계를 끊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적대 행위가 종식되면 러시아의 대북 공급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갈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은 새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VOA가 준비한 기획 보도, 다음 시간에는 이번 대선이 한반도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미국 의원들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북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제임스 카라파노 헤리티지 재단 선임 고문이 전망했습니다. 카라파노 선임 고문은 B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다만 다른 많은 현안들 때문에 트럼프 2기 초기에 북한과의 외교 재추진이 거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윈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1기 정권 인수위에서 외교 정책 분과를 이끌었던 카라파노 선임 고문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카라파노 고문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면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하고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고 우리가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나는 그와 잘 지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칠까요?
Well, I think one of the things we have to acknowledge is we've had 4 years since then. 트럼프 1기 정부 이후 4년이나 지났습니다. 따라서 재선될 경우 과거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핵화가 북한과의 거래의 일부가 되는 것에 대해 진지했습니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북 관계 정상화가 마무리될 때에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는 구상이었습니다. 이 점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다시 추진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1기 때는 세계가 다소 조용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고 중동에서도 전쟁이 없었으며 미국의 국경은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재선될 경우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겁니다. 2기 정부 첫 국가안보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북한과 외교 재추진이 거론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돌이킬 수 없는 관계 구축 노력에 있어 수년 동안 협력할 파트너를 원한다면 트럼프 재임 초기에 협상을 타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 상황을 보면 그건 어려울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전 세계가 긴급한 문제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을 자주 거론했습니다. 국제 현안이 많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을 자주 언급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임기 초반에 북한 문제에 더 관심을 둘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Well, again, I think that the challenge is there are a lot of immediate competing demands. Presidents, you know, don't necessarily get to deal.
문제는 당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현안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반드시 원하는 모든 현안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언급한 것은 힘을 통한 평화라는 일종의 외교 정책의 개념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분쟁도 전쟁도 원치 않으며 인권 문제나 다른 우려 사안들이 있더라도 양측이 의지만 있다면 외교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개념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나 이익을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북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협상의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직 미국 정부 관리들은 북한 핵무기 고도화를 고려할 때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 중간 단계와 위협 감소를 먼저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시나요?
Honestly, I don't know why we would bother with anything less than denuclearization. I mean, we can talk about phase and everything else, but the reality is North Korea is not.
글쎄요, 솔직히 완전한 비핵화에 미치지 못하는 목표에 우리가 신경을 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핵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겁니다. 북한은 정권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핵 전쟁을 시작하는 날, 그 정권은 증발하고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대북 억지력은 상당히 견고한 상황이며 한일 협력이 강화돼서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군축이나 위협 감소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지구 끝에 매우 가난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실제로 가치 있는 한 가지 일, 즉 핵무기 보유국 증가를 막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왜 이 과정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겠습니까?
미한일 간 3국 공조가 전례 없이 강력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러한 추세를 이어갈까요? 트럼프 1기 정부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이 워싱턴의 대사관들과의 접촉에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국가들의 더 우호적이고 협조적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신간 전쟁에 나왔는데 같은 의견이십니까?
Well, obviously, it's going to be more cooperative with its Asian allies because we have more cooperative Asian allies. I mean, we have, I think, a much more pro-American.
트럼프 2기 정부가 아시아 동맹국들에 더 협력적일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아시아 동맹들이 더 협력적이기 때문이죠. 한국에는 훨씬 더 미국의 우호적인 정부가 있고, 일본 정부는 한국, 타이완과 더 강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기꺼이 미국과 협력할 마음을 가진 파트너들이죠. 한국과 일본이 원하는 것은 동북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과 거래를 해서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고 동북아 분쟁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면 한국, 일본 누구도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맹협력은 훨씬 확대될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러 간 군사협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으로 보십니까?
I'm absolutely confident that the North Koreans, if they're serious about doing a deal and they just don't want to play games,
북한이 그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진짜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협상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꽤 추악한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북한은 원한다면 금방 러시아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을 겁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동안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진행한 대담에서도 한국이 머니머신, 즉 부유한 나라라면서 자신의 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은 2030년까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 재협상을 지시할까요?
The answer to that is I don't know. I mean, the reality is the United States can't be strong in all three theaters simultaneously. And allies need to do more.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은 미국이 세계 전구에서 동시에 모두 강할 수 없으며 동맹국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트럼프가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대라고 말할 때 그들이 놓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도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안보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당신도 나만큼 안보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동북아시아나 서유럽 또는 중동의 안보에 대해 영내 국가들보다 더 신경을 쓰는 상황이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공동의 책임입니다. 미국이 마치 이들 국가들의 무임승차하려는 것처럼 해석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H.R. 맥메스터는 최근 펴낸 저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뒤 기지 건설 비용을 물으면서 한국이 미국의 모든 비용에 더해 추가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추가분은 미국의 이윤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So I think it's presumptive to say how this is going to play out. You know, and there's a difference essentially between what people see as kind of outrageous.
저는 분담금 관련 논의는 가정적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요구를 할 때 사람들이 일종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보는 것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지한 논의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말하는 데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 무역협정인 USMCA 재협상이나 유럽의 나토 분담금, 동북아시아의 장기적 안보 등의 현안에서 말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진지한 논의를 할 때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국이나 일본이라면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처럼 미지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4년 동안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모든 글로벌 리더를 알고 있고 그들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윈윈 전략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트럼프를 움직이는 것은 내 친구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해법입니다. 이것이 어떻게든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저는 아주 낙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과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면 양국의 핵무장에 반대하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 핵무장 추진을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Well, first of all, I'm a strong believer in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responsibility of national self-defense. So I would say every country has the right and the obligation.
모든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일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에 저는 한 국가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한 미국의 전략적 우산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핵 현대화와 미사일 방어에 대한 투자에 대한 약속이 초당적으로 강화됐습니다. 미국은 대대적인 핵 현대화에 나설 것이며 매우 강력한 전략적 억지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 첫 임무는 한국에 미국 핵무기를 배치하는 일이었고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왔습니다. 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말하고 싶습니다. 재래식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면 핵전쟁을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략적 억지력에 필요한 것은 전구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방어입니다. 강력한 재래식 방어에 전략적 우산이 겹쳐져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입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카라파노 헤리티지 재단 선임 고문으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펼칠 인도태평양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토머스 칸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으로부터 해리스 부통령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맞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제언했습니다. 언어 장벽과 탈영 등 기강해이에 직면한 북한군보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살상무기가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럽 동맹국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러시아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이미 북한군 탈영병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심리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을 정리해드립니다. 백악관은 3,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북한군의 존재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러시아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분석가님,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를 바꿀 중요한 진전일까요?
Well, you know, there's a lot of difficulties and challenges that Russian forces face and
러시아가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지원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것들은 매우 우려스러운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병력과 숫자가 전장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겁니다.
한국 국정원에 따르면 12월까지 파병될 숫자가 1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을 지내셨죠. 미국이 러시아에 북한군의 존재 사실을 확인하는데 한국이나 우크라이나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뭔가요?
I'm certain that the team was looking at the available intelligence, making sure that all possible explanations.
분석팀이 가용한 정보들을 검토하고 모든 가능한 설명들을 철저히 조사하며 병력 숫자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 측의 숫자를 신뢰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원이 잘못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파병 숫자 공개를 두고 미한 간 시차가 생긴 데 있어 그런 이견은 없었을 것입니다.
12월까지 러시아에 1만 명의 북한군이 파견될 전망입니다. 데이비드 맥셀 부대표님, 전력이 배가 될까요? 그들의 전쟁이 판도를 바꿀까요? 북한군이 해외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북한군이 러시아의 지휘 통제 체제에 어떻게 통합이 될까요?
Well, that's a great question, and I think the first issue is one of control and command.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통제와 지휘 문제입니다. 그들은 언어 문제, 러시아와 북한어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할 겁니다. 러시아가 한국어 사용자를 채용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통합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그들이 특수작전군이라면 교류와 임무에 따라 후방에서 작전을 수행하도록 투입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래식 병력으로의 투입입니다. 김정은은 아마도 가장 잘 훈련된 특수작전군을 보낼 겁니다. 재래식 병력으로서 그들은 최전선에서 전통적인 연합전력 기동을 수행해야 할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재래식 연합작전을 수행하도록 훈련받았는지, 러시아와 화력과 공군력 같은 것을 통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러시아 동부에서의 이 훈련이 그들에게 이런 역량을 부여하기에 충분할지입니다. 세 번째는 물론 북한군을 러시아 병력을 대체할 병력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북한군이 총알바지가 될 거라는 많은 지도자들의 발언을 확인해주는 셈이 되죠. 그들은 확실히 대체 병력이 될 겁니다. 문제는 첫 두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든 전쟁의 판도를 바꿀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건데요.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군을 전략적 목표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전쟁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북한의 특수작전부대는 서방이나 다른 특수작전부대와는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러시아의 특수작전부대인 스페츠나츠나 총정찰국, 민간군사기업인 바그너그룹보다 더 잘 훈련받았을까요? 수많은 사상자를 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떤 러시아 특수작전부대도 잘 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진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지켜봐야죠. 하지만 저는 북한군이 중요한 변화를 가져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만 명의 북한군이 전장에서 직접 경험을 쌓게 될 텐데요. 그런 경험이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이전과 맞물려서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Certainly the high-tech transfer
of military capabilities is a real threat and a real.
확실히 첨단 군사 기술의 이전은 실제적 위협이자 문제입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 역량의 향상은 문제죠. 북한군 병사들이 전투 경험을 쌓을 수는 있습니다. 모두가 전투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전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병사들이 살아남는다면 북한에서 훈련 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충분한 교훈을 얻어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교훈이 대다수 북한 인민군들에게 전수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교훈을 전수할 수 있다 해도 연중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은 금방 잊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자원, 자금, 연료와 시간이 없다면 그들은 진행하고 있는 다른 경제과업이나 건설과업 등에서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북한 인민군의 전투준비태세는 크게 향상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 공격 역량도 크게 향상되지 않겠죠.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한국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에 나왔는데요. 사일러 전 분석가님, 지금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인가요? 한국이 강경하게 러시아를 다뤄야 할까요? 아니면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I do believe South Korea would has been and will continue to benefit from approaching this with a position of confidence.
한국이 강함보다는 자신감 있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이득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우선 러시아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 말들은 일종의 억지 효과를 내도록 고안된 겁니다. 과장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발언들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하거나 실제로 취해야 할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러시아가 이미 초래한 피해 이상으로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손상될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주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군을 불러들인 것도 러시아입니다. 북한의 군수품과 미사일을 사용해 북한 군수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도 러시아입니다. 만약 제가 한국의 고위 정책 위반자라면 북러 군사협력이 사실이라면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를 믿을 만한 것으로 만들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한국이 이 전쟁에서 좀 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유럽 동맹들 사이에 신뢰와 자신감을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이 그동안 검토해왔던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기적인 위험도 있겠죠. 관계가 긴장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존중을 받게 될 겁니다.
맥스웰 부대표님, 지금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과 K9 자주포, K2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등 살상 무기를 제공할 적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미 지났다고 보세요? 이런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면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까요?
Well, my perspective from understanding Ukraine's defense of its country against Putin is that yes.
우크라이나가 푸틴에 맞서 자국을 방어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땐 그렇습니다. 한국이 민주주의 무기고의 일원으로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지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입니다. 또 한국은 세계 6위의 방산국입니다. 그리고 한국 장비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북한이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그리고 미한 동맹으로 인해 대부분의 장비가 나토 장비와 상호 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제공되는 장비의 대부분이 나토 장비입니다. 따라서 전차와 자주포, 다연장 로켓 등은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군사 역량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만약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성공적으로 방어해내고 점령된 영토를 우크라이나로 반환하는 협상 타결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런 무기들은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들로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러시아에 제공된 북한군보다 훨씬 더 말이죠.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보 요원들을 파견해 북한군 포로를 심문하고 전장에서 북한군의 전술과 전략을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님, 이러한 정보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북한 군인들이 이미 그곳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요원들을 보내면 우크라이나에서 남북한의 대리전이 되는 건 아닐까요?
You'd have to really redefine the term proxy war to consider that, you know, a number of intelligence.
그런 가정을 하려면 대리전이라는 용어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명의 정보 요원들을 보내는 것인데 무력 충돌로 보이지 않기 위해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매우 신중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인력 중 생포한 북한군을 다루는 데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연 전장에서 북한군을 상대로 전쟁 전략에 대한 심문을 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즉각적인 가치가 없으니까요. 북한 인민군의 준비 태세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실시간으로 전장에서 심문을 해야 할 만큼 긴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군 탈영병을 우크라이나가 수용하도록 돕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지원 인력을 보낼 만하다고 봅니다.
맥스웰 부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And don't miss the word that said is used twice now, defectors. This is something that no one is.
사일러 분석관님이 탈영이라는 단어를 썼다는데 주목해야 할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약 18명의 북한군이 탈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들이 러시아 당국에 다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파병된 부대들의 결속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모두가 기회만 생기면 탈영하려 할까요? 우크라이나가 한국어로 방송하며 이미 심리전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투항하면 식량과 복지를 제공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탈영이 이어지면 파병된 북한군은 붕괴할 거고 결속력이 크게 상실된다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탈영병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들은 어디로 망명할까요? 이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 미사일 기지를 찾아 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행동을 살펴보면 헌법을 개정해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남북 연결도로와 철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님, 최근 기고문에서 궁극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던 북한의 강압 외교가 더 위협적인 무언가로 진화할 수 있다고 진단하셨는데요.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도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북한의 행동과 연관돼 있습니까? 아니면 별개의 문제입니까?
They seem to be two separate issues for now, but they reflect a kind of similar origins in terms of.
현재로서는 별개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뿌리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풀 한 폭이라도 건드리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협박하고 동시에 러시아에 군대를 보낼 만큼 대담해졌다는 점에서 그렇죠. 북한이 대담해졌다는 점에서 인과관계가 비슷하지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이 한반도에서 치명적 또는 물리적 도발을 준비하기 위한 정교한 계획의 일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도발 여부는 확실히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올해 내내 북한이 중대 군사 도발을 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10월도 끝나가는데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서프라이즈는 없었습니다.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물리적 도발의 기반을 다져왔다는 논리도 있는데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정확히 어떻게 개정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적절한 시점이 안 됐다는 뜻이죠.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보면 미국 대통령이 퇴임할 때 뒤에서 발로 차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미국 지도부를 상대하기 위해 도발을 유보했습니다. 김정은은 2025년 자신이 구상한 행동이 무엇이건 간에 러시아가 지지할 것이라고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데이비드 맥스의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수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배치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을 지원하는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28일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파병됐고 북한군 부대들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oday I can confirm that North Korean troops have been sent to Russia and that North Korean military units.
리터 사무총장은 이날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북한 파병과 관련한 한국 정부 대표단의 브리핑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개입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또 다른 위반이자 러시아 전쟁의 위험한 확전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러시아와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아울러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에 대한 반대 급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that are fueling a major conflict in the heart of Europe and undermining global peace and security. In exchange, Putin is...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탄약 수백만 발과 탄도미사일을 공급해 유럽 한가운데서 주요 분쟁을 일으키고 세계의 평화 및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그 대가로 푸틴은 북한의 군사기술과 국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기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는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 안보 모두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훼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군의 쿠르스크 배치는 푸틴의 절박함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도 했습니다.
But the deployment of North Korean troops to Kursk is also a sign of Putin's growing desperation. Over 600,000 Russian soldiers have been killed or wounded in Putin's war.
리터 사무총장은 푸틴의 전쟁으로 60만 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들이 사망하거나 다쳤고 외국의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용기와 회복력, 독창성으로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제사회도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곧 우리의 안보인 만큼 나토 동맹국들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동맹 내 우크라이나 및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상황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한국의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이끈 정부대표단은 나토 본부에서 나토 위원회 및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을 대상으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확대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날 리터 사무총장은 브리핑 후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나토 동맹국 및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정부대표단의 브리핑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이 같은 글을 올리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의 위험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도 25일 사실상 파병을 시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보도에 관해 만약 지금 국제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 뉴스, VOA 뉴스 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